심판의 날을 선고했던, 선포했던 선지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첫 번째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름이 참 특이해요. 여호와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도나이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엘로힘이 약자를 통해서 이름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요자가 야훼의 앞에 오는 부분이고 엘자가 엘로힘의 엘자입니다. 그래서 요엘 그런 뜻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그런 거죠. 근데 배경은 사실 없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시대에 어떤 왕을 통해서 썼는지 잘 모르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메뚜기가 날라와서 메뚜기가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메뚜기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으면 요엘서를 읽을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메뚜기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요엘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대상은 유다. 근데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선포, 심판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날,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 심판은 메뚜기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자, 요엘이 앞에 있습니다. 요엘서 보면 1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메뚜기로 표현되는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렇죠? 다른 한 민족이 올라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이 이야기를 그냥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의 형체는 그 좀 말했던 것처럼 강한 이빨을 갖고 있고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를 말갛게 막 껍데기를 벗겨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해가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공격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메뚜기가 포도나무와 많은 그 곡식과 과수를 갉아먹는 표현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 메뚜기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방 나라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메뚜기에 대한 표현이고 그들이, 그 메뚜기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테니 뭘 요구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면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제는 어떤 겁니까? 소제가 뭐예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게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공격했던 일들이 중단되고 다시금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에 소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회개하게 되면. 전제는 뭡니까? 술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로. 포도농사가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니까? 메뚜기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방인들이 사라졌는데 소재가 나오고 전제가 나왔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게 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포도나무가 건실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많은 농작물들이 잘 추수를 거두게 될 거기 때문에 소재와 전제가 그대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아마도 요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내용이죠. 자, 2장 28절을 보세요. 이 이야기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고 하나는 멸망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나타나심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날이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엘서의 목적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목적인데 보시게 되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요엘서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하고 동일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 한 4, 50년간의 마지막 왕들이 막 교체가 되어지고 서로 혼란한 시기를 겪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 선지자와 함께 요엘이 함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예언,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심판과 축복이에요. 심판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날이죠. 기독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기독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백성에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심판과 축복이 그대로 기독론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날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학수고대야 할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 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축복의 날로 되바뀌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귀한 수단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인데 시골에 계신 권사님들은 이거를 호박국이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요? 호박국이라고 읽어요. 호박국. 앞니가 빠진 권사님이 자꾸 하박국이라니까, 앞니가 빠지니까 호박국, 호박국, 하박국인데 호박국인 거야.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게 있잖아요. 앞니 빠진 권사님을 부르면 항상 뭐라고 그러냐. 홍콩에 가도. 발음이 자꾸 험곡, 홍콩. 이게 이빨이 빠진 권사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홍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라면 너무 좋답니다. 우스갯소리란 건데 하박국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 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선포하는 건데 이 선지자는 뜬금없이 하나님께 멸망을 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더 이상 참지 말아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다 멸살시켜주십시오. 유대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인데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하박국이고요. 그 뜻은 하나님이 그는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은 609년에서 589년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했던 유다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데 왜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이 관영한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욕을 먹고 있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관영했거든요. 사실 그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에스겔이 머리채를 쥐어잡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안 졌다고 그래 한번 따라와봐. 그 예루살렘성을 보여주죠. 그 우상으로 들끓는 예루살렘성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했습니까?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하박국의 요구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자 하박국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바벨론이라고요? 그렇게 죄악이 많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치신다고요? 아,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늘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어쩌다가 한번 거짓말한 것 같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겠다고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에는 그와 상응하거나 그보다 조금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쳐야만 그래도 받을 만하지 그 이방민족 죄악이 관영하고 피를 흘렸던 그 이방민족을 들어서 우리 치시겠다고요? 아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인데 그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바벨론도 멸망하고 너희도 멸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땅의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부흥회 강사가 와서 새벽 예배를 가는 그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부흥회 강사를 가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을 태우고 새벽 예배를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고 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1305쪽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박국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암울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만 가지 일들, 이해 안 되는 수만 가지 일들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의 두 번째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을 전후 때 스바냐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종교개혁은 왕이 주도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원하여 백성들이 주도가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왕이 권력을 갖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간 거예요. 왕의 명령 앞에 거부할 사람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은 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동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심판의 날에 숨겨주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면, 의식과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스바냐서가 쓰여지고 있고 요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역사적인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39세에 전사하게 됩니다.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16세 때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그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이 율법책과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율법책에서 기록되는 내용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 것이 히스기야 시대 이미 종교개혁을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한 50년간 통치하니까 완전히 나라가 폐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책을 딱 펼쳐서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틀렸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드러나는 그 내용들을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따라갈 수 있죠. 근데 마음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마치 이렇게 전도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일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목사님 너무 강하다. 목사님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 라고 싶은 정도의 많은 내용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좀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주셔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냥 아무도 터치받지 않고 살아온 것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에스겔이 봤던 그러한 현상들이 그냥 성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찾아서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628년부터 623년까지 약 5년간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회복이었어요. 형식과 의식에만 집중한 그런 회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회복이 되고 나서 39세 때 609년에 홀연히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때 시대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아까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다 그랬죠?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망하자 이 아수르가 갈그미스라는 이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재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점점점 세력을 커나가고 있고요. 요 당시 애굽에서 이 갈그미스에 있는 아수르를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바로 누구라는 왕이. 그런데 요 당시 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요시아가 여기서 지키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누가 올라오니까 이걸 막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끝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바로누가 얘기합니다. 나오지 마. 우리는 여기를 치러 가는 거야. 길목만 터. 근데 나가서 싸우다가 요시아가 죽고 맙니다. 그게 39세 때 죽고 마는 거예요. 무기토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기서 멈추게 되고 바로 여호아스가 바로 누구에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서 싸우는데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가 되면서 완전히 멸망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609년에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요 사이에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후에. 근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동반되지 않는 신앙생활과 종교개혁을 여호와의 날에 오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스바냐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 이제 기록됐던 내용이라고 쓰고 있고요. 왕의 명령에 의식적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스바냐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보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이방인의 틀들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시며 화를 내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라. 그들의 재물을 노략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시고 화를 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죽은 자처럼 활동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외적인 종교개혁이 무용하다고 하는 것들을 스바냐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로 쓰고 있습니다. 3장 9절 한번 보세요. 3장 9절만 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통해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악을 지어도 하나님이 막지 않는 것 같으니 이게 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역사하지 않으니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라기의 기자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기록할 기자가 아니라 사람 이름의 기자입니다. 원래는 말라카이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사자, my messenger 혹은 my angel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자가 말라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배경은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포로 귀환 후 100년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해 온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에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포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벨로니안 나라가 점점 세력을 구가해 가다가 갈그미스에 있는 아수르를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죠? 예? 네, 다니엘. 다니엘이 끌려가죠. 2차 포로 때는요? 에스겔. 어우, 잘하시네요. 자, 2차 포로 때에서 2차 끌려가고 3차 포로 때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수르바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메대와 바사의 통치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이제 2m에서 등극을 하다가 이 바벨론을 진리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요 당시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그때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바사 왕이었는데 메대 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리오.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병약했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할 거라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를 왕으로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고레스가 그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레스의 시작인데 다리오가 시작해서 이게 약간 헷갈리게 되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고레스 2년 혹은 3년, 고레스 원년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고레스가 1차 포로 귀환을 명을 내리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1차에 돌아와서 38년에 돌아와서 2년 후에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작업이 멈추게 돼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기초만 놓여지게 됩니다. 기초가 놓여지고 무려 16년간 그 일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두 명을 보내죠. 그 두 명이 누굽니까? 학개랑 스가랴예요. 학개 스가랴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다 할 때 다 배운 겁니다. 그죠? 오늘 이번에는 없습니다. 학개는 아주 늙은 사람이고 스가랴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학개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젊고 힘있는 스가랴와 늙고 모든 여러 가지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정언하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성전이 봉헌되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에스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때 들어가는 거고 458년에 2차 포로기환이 이제 일어나겠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3차 기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는 두 번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년에 또 한 번 돌아오는데 느헤미야 433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 13장 4절입니다. 그리고 430년에 말라기가 등장하는데 이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타락한 이스라엘 상황인 거예요. 타락한 종교, 타락한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포로로 들어와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지난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요 이스라엘 신앙의 변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전후를 통하여 많은 부분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포로 전에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중심이에요. 절기 중심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상실되죠?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지키죠? 제사는요? 뭐 지키죠? 이때 등장한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로 돌아왔어요. 포로기로 돌아오니까 신앙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잘 믿겠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병원에 6개월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수술도 한 대여섯 번 받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마음은 어땠냐면 야 이제 내가 이 병원 병상만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 투자하리라. 그래 그때 신학하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결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물론 시간이 짧아서 신학은 갔습니다. 3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점점점? 희석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속국의 땅에서 있다가 저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면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 부흥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몇 명 아니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신앙이 독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흥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도래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신앙 부흥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없는 거예요. 몇 년간? 100년간. 할아버지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아버지 세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3대째가 됐는데도 신앙 부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뭐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타락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와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대화를 신청했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형의 몫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멸망 가운데 이르게 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나는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더러운 재물을 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1장 8절을 보세요. 말라기 자 먼저 1장 2절을 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리고 6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되 내가 아버지를 찢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찢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려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제사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도 그럴 것이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시들해진 거예요. 갑자기 힘든 상황에 도래하자 다리 저는 염수도 한번 드려보고 눈깔 하나 없는 양도 한번 드려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되는가 보다. 계속해서 그냥 그런 짐승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나를 너희가 멸시했다. 너희가 만약 너희가 섬기는 그 육체적인 상전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나. 그럼 너희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 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십일조 떼먹고 봉헌물 떼먹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일조는 구약적인 십일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를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제약된 일을 해도 하나님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너무도 많아요. 그들이 마치 진리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의 말씀과 약속으로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뭡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죠. 또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되면 자 4장을 보세요. 4장 4절부터 보면, 5절부터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를 화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행할 사람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이와 같은 축복과 약속을 기점으로 예언은 중단이 됩니다. 400년간 암흑의 시기가 도래하고 그 여명을 연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버지와 자녀를 화해시키는 일 회개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복음서를 시작하는 그런 관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선지서 12권을 지금 다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이해할 때는 이와 같은 역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라기에 써드렸던 그 역시대적인 순서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구약성경이 마무리가 됐는데 특별히 구약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목적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중에는 그 하나님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신약성경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신약성경도 재미난 모습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구약성경 못 들은 부분들은 녹음되어서 다 이렇게 파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잘 참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고요. 또 신약성경을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